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약 1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편지한 글입니다. 바울은 직접 마주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먼저 복음과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로마서를 읽어온 대로 바울은 아직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한편으로 접근하며 또 한편으로 복음을 말할 땐 누구보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편지를 통해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복음임을 능력임을 밝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도 이야기하면서 은혜는 복음을 흘려보내서 정점이 돼야 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읽어나가실 때요, 로마서가 신학적 진술로만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다분히 실천적이고 선교적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더욱 은혜가 되실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들을 내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호칭에서 바울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로마 교인들이 형제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 교인들을 만났던 동역자들로부터 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의 선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함을 칭찬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로마 교인들끼리 서로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알매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이 사랑을 돌보는 것으로 이 지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4절의 칭찬이 로마 교회가 온전하여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로마 제국 중심 도시인 이 로마에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굳건히 지켜가던 이 성도들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라는 분위기 속에서 삶을 나누기보다는 고립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참견과 불편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배려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형제된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참된 배려와 존중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심입니다. 요즘에는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신경 쓰기도 바쁘다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옆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또 여건들을 통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응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음료 쿠폰을 하나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된 형제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이 배려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편지한 목적을 15절부터 밝힙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된 이 권위를 내세우며 명령조로 말하진 않습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나기 전에 담대하게 편지를 먼저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권위도 확보하고요. 또 로마 교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세계를 위하여 세우신 메시아 제사장 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를 부르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의 직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제물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이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소문으로만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무성히 들어왔던 로마 교인들에게 내 사역이 어떤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적 사명은 물론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자막을 부탁을 했는데요.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소명 선언은 자랑도 아니고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가 사랑한, 그가 세운 교회의 열매들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빌립보서 2장에서 밝히듯 바울의 자랑과 면류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길게는 100여 년 정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길 것, 경제적 풍성함 그 자체는 아닐 겁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도 아닐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삶의 위치를 복음을 위해 던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흔적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도 자신과 같이 선교적 삶에 동참해야 됨을 역설합니다. 촉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도 우리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삶에 그 인생을 던져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이론적인 신학적 교과서가 아니라요, 다분히 실천적이고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삼일교회의 1년은 선교와 선교 준비 사이에 있습니다. 매년 매번 국내 해외로 3천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제사장 직분으로 나아갑니다. 삼일교회 성도라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도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유를 제외하고 선교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올 겨울에는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시면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제물이 되어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선교 현장이 어떠했는지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그 현장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마무리했다라는 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지않아 그 지경 전체에 들릴 정도로 충분히 선포됐고 심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복음 전파의 핵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에서 시작하여 성령에서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논리적인 말과 자신의 스펙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무엇보다 매번 항상 느끼게 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이 복음을 전한 능력의 방점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가기 전 삼일교회는 약 3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로 부르시냐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교의 자리로,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성령께서 먼저 전진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복음 전파하는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선교 전략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수많은 곳으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지금처럼 분명한 네트워크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들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어디로 전파되었는지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방인 사도로 세워진 자신의 선교 전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와의 종이 나라들과 왕들 앞에서 선포되고 기이한 메시지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서 52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어쩌면 복음 현장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언서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됨을 바울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의 심장을 더 뛰게 하고 바울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날마다 더 생각해 주는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명을 더 부추겼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가는 것이 복음을 몰라서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내가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그 선교사에게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은혜 달라는 기도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현장에 가면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함을 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감을 또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순환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선순환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요.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삼일교회 교인들에게도 또 이 겨울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복음 증거의 제사장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